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벗은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얻고 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27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헬라어 원문 분석 과제가 있었는데 저에게 할당된 본문이었습니다. 그 시험 결과를 말하면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두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익을 헬라어로는 게르도스라고 하고요. 해를 손해로 지금부터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과 손해. 이것을 제미아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유익 과 손해라는 이 단어는 회계 용어입니다. 어카운팅에 사용되는 회계 단어인데 대차 대조표라는 표현 아시죠? Balance sheet.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자산이고요. 오른쪽 있는 것이 부채입니다. 여기에 asset, 자산으로 분류된 그것을 헬라어로는 게르도스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부채, liability로 처리하는 것을 헬라어로 제미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 가운데서 분명하게 회계학적인, 고대 사회에서 회계학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해요. 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할 때도 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아까 손해를 제미아라고 했는데 제미오오라고 하는 손해를 보다라고 하는 동사 처리가 됩니다. 동일하게 얻고 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이 표현이 있죠. 이게 얻고도 아까 유익이라고 하는 게르도스가 변형되어서 게르다이노 유익을 얻다 이익을 보다 이러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대차대조표의 왼쪽에 자산 되는 부분인지 오른쪽에 부채 또는 손해가 되는 부분인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진리를 파헤쳐 나갑니다. 사도는 자신이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손해였고 8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배설물로까지 사용합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찌꺼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유대 사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보통 대단한 집안, 대단한 스펙을 가진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WASP이라고 불러요. WASP, WASP, White, 백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 Anglo-Saxon 계통의 사람이어야 되고 P, Protestant, 개신교도들 이 사람들이 초기 이민 사회에 상류층,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뉴욕에서 인류 로펌의 연봉 계약을 마쳤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 사람은 명함을 나눠주고 싶어 할 거예요. 은근히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가 인정했던, 유대 사회가 부러워했던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일곱 가지 그가 내세우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의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 그리고 유대인 정통 집안에서 순수한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자 밑에서 공부한 바리새 사람.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열정으로 유대교의 순수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러한 그의 스펙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했고 만약에 사도바울 당시에 명함이 있었다면 정말 나누어주는 것을 꺼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보니 자신이 그토록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대차 대조표상의 왼쪽에 자기의 자산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내면을, 그 내면의 자아를, 그의 애고를 이처럼 올렸던 자랑스러운 무엇이 손해로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곱 개 그 항목 자부심을 가졌던 그 스펙들뿐만 아니라 그게 더하여서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로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상쇄될 만한 부요였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가끔 성형 전문하는 병원이나 아니면 그 어떤 포탈에 광고 배너 걸린 경우 있잖아요. 성형 전후 해가지고 before, after. 어떤 경우에는 성형이 너무 변신을 많이 시도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스펙으로 자랑했던 것, 자산으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 before 자산 처리되었던 것, 자부심을 가졌던 그 스펙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손해 손실로 판명이 되었고 그 전에 자신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거 형편없는 건데 이게 절대적인 악인데 쓰레기인데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그의 눈이 열리면서 거대한 자산으로 자리 잡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사울이라는 한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나사렛 예수는 그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엄청난 손해였고 절대적인 해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 눈이 뜨이기 전에 본 나사렛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그가 숨기는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생각의 할례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될 대상이었고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 자체가 신성 모독적으로 들렸고 유대교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없이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였던 것이죠. 완전 손해, 절대적인 악.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겠지.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하는 그의 헌신을 주님께서 크게 보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자기 관점에서 자산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해왔던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와는 다른 것을 확신하고 좋은 사람을 나쁘게 인식하고 아주 나쁘고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오해해서 나중에 판명되고 난 뒤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 영학이라는 37세의 젊은 아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희귀병이 걸려 있었어요. 유전성 거대 백악종이라고 그 치아와 뼈 사이에 그 연결하는 부분에 종양이 생겨서 이 종양 절제 수술을 5번 받습니다. 그 과정에 이가 다 빠지고 어금니가 하나 남아요. 어금니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딸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극진히 보살피는 이 스토리가 어떤 대중매체에 소개가 됩니다. 딸을 아끼고 자기도 이빨 어금니 하나밖에 없는데 딸도 동일한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 딸을 극진히 살피는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도 출간하고 그래서 후원금이 막 쏟아져요. 근데 나중에 후원금으로 생활하는 이 남자를 알고 보니까 실상은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서 성추행하고 목 잘라 죽여 살해합니다. 나중에 검거해서 목을 벗겨보니까 조폭들에게 있는 그런 문신으로 몸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후원금으로 12억을 챙기고 호화 생활을 합니다. 차도 여러 대를 가지고 올해 2월 21일 날 1심에서 이 남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모른 채 몹쓸 짓을 한 사람에게 동정심으로 후원을 해왔던 거예요. 그 반면에 반대로 사도 바울은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분을 오해하여 없이 해야 된다라고 저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before Damascus, 다마섹 이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After Damascus에는 그의 눈이 열리면서 나사렛 예수가 거대한 부요, 절대적인 자산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이 거부하고 역겹게 여겼던 그 대상이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대상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 그리스도는 잘못된 시각에서 본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대차대조표의 손해로 역겨운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났고 사생자로서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곳에서 자란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따르는 무리를 만들었고 끝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감한 자 가정스러운 존재 이렇게 했던 그에게 그래서 멀리했던 그에게 바로 그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자리였다는 것이 다가와요. 이것이 이 진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그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결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존귀한 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가장 고상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뭐 품위가 있다 또는 뭐 고상한 척 하기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묘사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고상이라는 표현은 비교 대상이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LSV의 경우에는 surpassing value, NLT는 infinite value, Philips의 여기는 overwhelming gain, 압도적 이익, 무한가치, 엄청난 값어치 이런 번역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이 그전에는 쓰레기로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무한가치,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어떤 존재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다수 사람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닮고 싶은 이상형적인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눈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이 계시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게 된, 이제 발견하게 된 그 가치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작은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 손에 쥐게 된, 그 인생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된 바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스펙들이 빛을 잃을 정도가 아니고 이 존귀한 자산을 얻게 되는데 아 방해까지 했구나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100g짜리 니베아 비누 하나입니다. 자 보이시죠?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니베아 비누 하나는요 아마존에서 US 달러로 보니까 1불이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거래되는 거는 90g짜리도 있고요. 100g짜리도 있어요. 자 편의상 100g짜리 니베아 비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통일해서 1불로 칩니다. 이 100g이라는 무게는 우리가 커피 믹서 컵 있잖아요. 거기다 물 3분의 1을 채우면은 그때 무게가 100g입니다. 은 100g짜리 조그만 막대가 있어요. 그것을 팝니다. 은 거래하는데 보면은. 동일한 무게 100g짜리 은 조그만 조각 있잖아요. 거기다 스탬프 찍어가지고 무슨 물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US 달러로 100불에 거래됩니다. 똑같은 무게가 니베아 비누 하나 1불. 은으로 그 퀄리티가 바뀌면 100불로 거래돼요. 금으로 오면은요. 금 막대기 100g짜리 하나는요. 4,000불에 거래됩니다. 다이아몬드 100g은 어떤 모양을 값어치를 가진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100g. 스타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530캐럿이에요. 무게가 정확하게 106g입니다. 이거는 영국 황실 보관에 되어 있는데 왕홀 있잖아요. 어전 행사에서는 그 왕홀 꼭대기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지금 현재 가치는 4억 불입니다. 400 million US 달러. 4억 불. 동일하게 한 100g 정도 돼요. 니베아 비누 하나 100g이에요. 근데 이것을 4억 배 가치를 지닌데요. 물질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었고 우리가 호흡했던 이 공기가 필요했던 분이에요. 피곤을 느끼셨고 팔레스타인 땅을 동일하게 우리가 걸으시듯이 걸으셨습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셨지만은 이 세상의 환경, 만료 인력의 법칙 다 제안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존재인데, 동일한 모습을 한 사람으로 오신 존재인데, 나중에 그가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과 동정봉제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박해했던 그 이름, 그분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자기 저주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분이 내가 비누 한 조각도 되지 않은 가치로 대했던 그 분이 쓰레기로 저주스러운 존재로 가증스럽고 역겨운 존재로 없이 해야 된다. 쓰레기를 우리가 보관하는 경우 없죠. 처리해야 되고 눈에 안 띄게 제거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더랬습니다.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부심을 느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 부르심은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역사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해야 되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실행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지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장차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무엇이며, 그 영혼 가운데서 나는 무엇인가, 그 자산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발생한 두 가지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유한 사람의 그대한 부요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하나는 적극적 측면. 소극적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 이제 안 해도 된다. 옛날에 군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다시 재입대하는 꿈을 꾸곤 했었거든요. 꿈속에서 분명히 내 제대했는데 왜 여기 와있지라고 하는 악몽. 내가 예수를 나의 자선으로 소유한 순간에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자유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 사도바울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죽음이었고 자기 자신이 받을 저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는 마태복음 25장 문맥에서 나오는 그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저주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면은 나도 이 저주를 받고 영혼을 마귀와 그 사자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내가 영혼을 보낼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나오는 장면들이 조금 끔찍했습니다. 무서운 범죄 조직 전쟁이었어요. 심지어 마약 카르텔이 무엇까지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특수부대원 출신들을 고용해서 마약 조직 내 군대로 용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수부대 출신인데다가 여기에 마약 부대원이 되니까 이제 강력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손을 못 대요. 보복이라든지 뭐 하는 행동 자체가 엄청 파괴적이고 악랄하고. 2006년부터 2010년 4년 사이에 민간인과 경찰, 그 조직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 죽은 사람이 3만 명 정도가 돼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약 조직 자체로는요, 자기들이 이겨야 이 전쟁에서 이겨야 더 많은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시켜서 부와 힘을 확보하고 쾌락을 확보하고 하겠죠. 그런데 목사인 저 시각에서는, 하늘만한 저 시각에서는 그 사람들 총격에 의해서 죽어져 나가고 보복으로 그 사람들의 그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막 육교에 건다든지 아니면 목만 베어가지고 그 상대방 차량에다가 네 개, 다섯 개 목을 갖다 절비하게 그냥 전시를 한다든지 아주 참혹하게 보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 이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기는가? 이기면 이길수록,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그들의 영혼에 손해를, 그들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승리, 성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우리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형벌당할 그 저주를 처리해 주시는 구세주가 없었더라면, 이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들이 가는 그 길을 갈 텐데 라고 하는 감정이 교차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그 저주를 떠안고 마귀가 형벌을 당하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나도 영혼을 보내야 될 텐데.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발견한 자산 첫 번째는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릴 것입니다. 상속받게 될 천국입니다. 지금은 다소 변했지만 과거 중권동 지역에서는요, 자녀 신분이면 아버지의 자산을, 유산을 반드시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신분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야 부작용도 있고 이러니까 그 유한 킴벌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남긴 것 없이 사회에 환원 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중근동 사회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은 그 아들 몫이 고스란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그까지 그 분을 신뢰하고 그 신앙을 완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됩니다.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요 전체가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내 영혼에 뚜렷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요한 만큼 부요하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 내가 누릴 전부이다. 어떤 차원의 부요인가? 어떤 차원의 부요인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막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근거하여 상상의 세계인데 어떤 그 클루, 힌트가 될 만한, 도대체 나를 위해서 상속받게 될 이 위대한 유산,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매료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표현,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될 것은 귀로 들은 적이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는 가끔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인간이 정말 어메이징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너무 어메이징해요. 생각의 세계나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안에 그 작가의 상상력, 이게 분명히 그 작가에게서 나온 상상력, 창작의 세계예요. 그건 놀라워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 개미 다섯 근짜리인데 개미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와, 이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세계, 그 상상력이 미치지 못했던 무언가가 열어질 거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 관련해서 변모된다, 변화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변모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충이, 번데기가 나비의 상태로 형태의 변모예요. 번데기 알잖아요. 유충이 이렇게 꿈틀꿈틀. 그 일생 가운데 지면을, 자기 배가 닿는 이 지면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기어가도 아마 저기 도착할 거예요. 몇십 메타. 2차적인 이 공간, 지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3차원의 공간이 아닙니다. 분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변화가 되는 순간에 나비가 돼요. 이 나비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에게 허용된 공간, 그에게 허용된 환경. 그래서 이 자체가, 묘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표현을 하게 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선한 것들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친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사람, 저 사람하고 있고 싶다. 다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어떤 정이 가는 존재. 그런 인격, 그것을 천배, 만배, 십만배, 백만배로 확장시켜 보십시오.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야, 음식이 살살 녹는다. 살살 녹는 그런 음식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의 그 테이스트를 자극하고 와라는 소리를 계속 자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셨을 때는요, 먹을 수 있는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부활의 몸은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눈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요.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해요. 듣는 이 오디오 기능도 큰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이게 바이브레이션 그 주파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경험을 내면서 돌아가는 이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마이크로의 세계에 조그만 벌레가 지저귀는 그러한 소리, 커뮤니케이트 하는 그런 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3장 20절, 21절 제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강론할 텐데 그 주가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교할 때마다 제 심령 가운데 흥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9장 8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왜 그때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 3일 뒤에는 나중에 눈이 떠집니다. 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이러한 체험을 할까요? 저는 분명하게 영적 상징을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이 경험을 하도록 하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체험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 있는 무엇이 자산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린 정의를 한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 이때까지 확신했던 그 소경으로서 한 것이야 라고 그에게 확신시켜준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눈이 열려서 아나니아가 너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에게서 배우기 시작하라.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펼쳐질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그리스도를 계약직 직원 정도로 내 삶 가운데 대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인생이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돌발 상황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뭐 주님이 있는 것 든든하다. 내가 죽으면 불확실한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참 좋다. 그런데 이분이 나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네. 마치 알바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좋은 일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예배에 참석해주기, 헌금해주기, 술, 담배 안 해주기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그 정도로 계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를 제한적으로 안 결과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분에 관련된 진실에 눈을 뜨게 되면 나는 엄청난 부요의 상속자임을 나를 위해서 그 부요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죠. 그의 나라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는 삶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외우도록 또 권유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구절이 깁니다만 그 중에 짤막하게 이 부분만 외워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나를 염두에 두고 일어난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성육신 하신 그 십자가 사건 빌립보서 2장 6, 7, 8절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정 본질을 가지신 주님께서 존재하셨다. 그리고 역사의 일정한 시점에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역사의 일정한 시점에 그분이 십자가로 성큼성큼 걸어가셨다. 그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에 일어난 엄청난 이 사건 나를 포함시켜서 일어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알아가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 2장 9, 10,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가진 모든 존재 위에 주로 세우셨다. 왕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책임지신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난주에는 글쎄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상에 앉아서 데스크에 손 이렇게 팔꿈치를 기대고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진 진동을 많이 느꼈어요. 밖에 나와서 움직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데스크에 발꿈치를 대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또 있는 곳이 3층이라 지난주, 이번주 말고 지난주에는 그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지진이 수백 키로 떨어진 어떤 섬의 지하 수십 키로 아래서 일어난 2.8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10km 떨어진 곳, 표면에서 한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2.8이 아니라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8.2라면 그랬을 때도 내 영혼이 여전히 지금 같은 요동함이 없는 평강 가운데 있겠는가? 나는 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1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2.8이 아닌 8.2의 지진이 10km 정도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터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부로 발견한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겠는가? 내 생에 정리했고 안전이라고 여겼고 질서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고자 뭔가가 일어날 때 나는 그분 안에서 샬롬이겠는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때도 여전히 그분이 은혜이신가? 나의 목자이신가? 내 영혼은 두려워 떨지 않겠는가? 그때도 왕이실까? 그때도 그분 앞에서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했던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나도 그때 주님께 예배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을까? 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저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군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나를 위해 드러날 장래의 은혜 스터디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며 예수를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집요하게 주님의 그 계획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내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